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오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 100명 가운데 85명이 투표에 임한 오늘 표결에서는 베이징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가 경합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카자흐스탄은 좋은 날씨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초 유치에 함께 나섰던 유럽의 4개 도시들은 대회 운영비 부담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 이례적으로 두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베이징은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함으로써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 관리들과 민간 기업들을 감시해왔다고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오늘 발표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 부처와 기업, 개인 등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대상이 된 35개 대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첫 집권 당시인 2006년 시작됐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정보들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무역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고 위키리크스는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미국과 정보 동반자 관계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최근 발견된 항공기 잔해가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편의 잔해인 것으로 점차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돌란 호주 교통안전국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잔해가 실종 여객기의 것인지 여부가 곧 판명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m 길이의 이 잔해는 지난 29일 마다가스카르 동편 레위니옹섬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플랫폼으로 불리는 항공기의 날개 부품으로 확인된 이 잔해는 정밀조사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잔해에 기록된 숫자들이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와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로 생후 18개월 된 팔레스타인 영아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오늘 새벽 서안지구 두마 마을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 전에 담벼락에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낙서를 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은 범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테러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친중국 성향의 교육과정에 항의해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등 교과서 개편에 따른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학생 수백 명은 어제 저녁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우세화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등학생 린콴화 군 등 30여 명은 교육부에 난입해 새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이라며 항의하다가 지난주 구금됐었습니다. 그 뒤 린콴화군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이 타이완을 민주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로 취급하는 중국 당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돋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당국이 국가보호종인 사자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인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짐바브웨는 오늘 중서부 미네소타주에 사는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팔머 씨를 짐바브웨로 인도해 줄 것을 미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머 씨는 이달 초 짐바브웨에서 사냥을 하던 중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세실 사자를 사살한 혐의를 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팔머 씨와 접촉하지 못했다며 팔머 씨나 그의 가족들에게 당국에 즉시 연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세실 사자가 살해된 것은 비극이라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밤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장량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들으실 때요. 낯선 단어들 자주 들으시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드론인데요. 이 단어는 제게도 아직 새롭지만 사실 드론이 등장한 것이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드론이란 말 뜻을 보니까요. 이 벌 같은 곤충이 웽웽거리는 소리 혹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이던데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 비행기를 말합니다. 이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나왔었지만 지금은 촬영 도구로 또 물건 배달 일부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요.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 회사가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지구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 한 달에 한 번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계 오지에 있는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이 드론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구촌 구석에다가 이 드론으로 레이저를 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 계획을 위해 준비한 드론의 시험 비행도 마쳤습니다. 지난 3월에 이 계획을 공개한 후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시험 단계까지 마친 것인데요. 이번에 시험을 마친 드론의 이름이 아퀼라, 독수리입니다. 높게 날아서 멀리 보는 독수리처럼 최고 2만 7천 킬로미터 상공에 정말 구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떠서 태양열을 이용해 날아서 인터넷 신호를 레이저로 쏴주는데요. 이 레이저는 16km 거리에서 작은 동전만한 크기의 점에 정확하게 빛을 쏠 만큼의 실력을 기록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요, 세계 인구의 10%가 현재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드론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이번 기획으로 지구촌이 더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감 역시 높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과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6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8월의 첫날인 내일 북한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8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5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신의주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23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개성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6도 기록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영국의 락밴드 퀸이 부릅니다. 예전 같지 않게 모두가 변하고 있다라는 가사가 담긴 내용인데요. Everybody's changing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8월 6일로 잡혀있는 첫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 이어서 미국 연방의회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또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3% 성장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방송이 주관하는 이 첫 번째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토론회 참석하기 위해서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 8월 6일에 열리는 방송 토론회에는 10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토론회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가 모두 17명이죠?
네, 맞습니다.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수요일에 후보로 공식 등록하면서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길모어 후보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한 일이 있는데요.
네.
아, 그때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번 첫 토론회에서는 10명만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 10명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역시 지지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폭스 뉴스가 정한 규칙을 보면요.
네.
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월 4일 오후 5시까지 나온 전국 여론조사 5개의 결과를 평균을 내서 지지율 순위로 앞에서 10명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 지지율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30일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면요.
네.
이 퀴니펙 대학교가 집계한 지지율인데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9.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민자하고 미군 전쟁 포로를 모욕하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2등은 누군가요?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로 지지율이 13%였습니다. 그 다음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였는데요. 11.7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꼴찌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지지율이 0.5%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30일에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토론회에 참가할 사람이 누가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1, 2, 3위인 도널드 트럼프, 제프시, 스콧 워커 후보가 들어가겠고요.
예.
다음으로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랜드폴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 뒤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7명은 누군가요?
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릭 센터럼 전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또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토론회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1차 토론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월 6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 폭스뉴스 방송과 라디오 그리고 폭스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이 낮아서 1차 토론회에 못 들어가는 후보들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들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가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열립니다.
네.
이 원래 폭스뉴스는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에도 제한을 뒀는데요. 이 전국 지지율 1% 이상인 후보만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웠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방송국 측이 이런 제한을 없앴고요. 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을 위한 이 토론회는 이 포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식 토론회에 앞서서 같은 장소에서 1시간 동안 열리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방송도 폭스뉴스가 생중계합니다.
예. 뭐 지지율이 상위권인 후보들은 그래도 느긋하겠지만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은 애가 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저녁에 벌어지는 1차 토론회의 얼굴을 내비쳐야 앞으로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예.
아, 그래서 지지율이 하위권에 있는 후보들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좀 하위권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라서 이 하위권 후보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요, 이 고속도로 신탁 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수요일에 하원이 3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상원도 어제 같은 내용의 법안을 91-4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먼저 고속도로 신탁 기금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고속도로 신탁 기금은 미국 내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거나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금인데요.
네.
이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인 연방유류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신탁기금은 미국 도로 예산의 4분의 1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나머지 예산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원래 상원이 이 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을 6년 동안 연장하는 장기 지원안을 추진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상원은 어제 3개월 단기 연장안을 승인하기에 앞서서 6년 연장안을 먼저 승인했습니다.
예.
이 법안은 앞으로 6년 동안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찬성 65대 반대 34로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원이 장기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3개월 단기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뭔가요?
네, 그 하원이 3개월 단기 연장안만 통과시킨 채 여름 휴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그 고속도로 신탁기금 지원 법은 오는 30일로 만료되는데요. 만약 상원에서 하원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원과 같은 법안을 따로 승인한 겁니다.
네. 상원이 먼저 통과시킨 6년 연장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재인가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상원은 지난 월요일 고속도로 신탁기금 지원 법안에 이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을 연계시키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을 주로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융자와 무역 보증을 해주는 은행인데요.
예.
지난달 30일로 수출입은행의 사업 인가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 담보나 지원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네.
현재 그 기존 대출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 재인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수출입은행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은 수출입은행을 지지하는 반면에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공화당은 이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대한 복지 일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이 과연 수출입은행이 재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어제 하원이 휴회한 데 이어서 상원도 다음 주에 그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이나 또 고속도로 신탁기금 자금 지원안은 의원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9월에 가서야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30일에 미국 연방 상무부가요,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네요.
네, 2분기 그러니까 올해 4월과 5월, 6월에 미국 경제가 연율로 환산해서 2.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경제 성장률을 따질 때는요, GDP,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를 합한 값을 말하는데요.
예.
아,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 경제 성장률이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서 물가 상승분을 덜어낸 수치입니다.
네. 이 지난 분기에는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플러스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미국 경제가 지난 분기에 무역 수지 개선과 소비 증가 그리고 주택시장 회복세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특히 수출이 잘 된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원래 외부 전문가들이요. 2.5% 상승을 예상했었는데요. 2.3% 성장이라면은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죠.
네네.
예. 그래도 미국 경제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자, 상황이 이렇다면은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은 FRB,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아, 그런데 오늘 발표를 근거로 연준이 조만간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가진 권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조정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이런 방법을 써서 경기를 띄우거나 진정시키는 겁니다.
네, 좀 오랫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금리를 좀 더 오래 잡아두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냐 하면요.
예.
이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뛰면 경제가 성장해도 별로 실익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연준 같은 중앙은행은 불황기에 금리를 낮췄다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 이자율을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오기 전에요. 이미 연준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위원회는 연준 이사들과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 제가 모여서 연준이 펼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번 모임, 그러니까 7월 모임에서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자율을 올린다는 말일까요?
당장은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예.
다만 실업률이 줄어들고 낮아지고 일자리 시장이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튼튼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이런 평가를 근거로 연준이 곧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올해 안에 이자율을 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는 9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죠.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탄생한 지 지난 30일로 50주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50년 전인 1965년 7월 30일에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새 사회보장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his insurance will help pay for care in hospitals, in skilled nursing homes.
예, 바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서비스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올해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요.
예, 미국 전역에서 이 많은 축하 행사와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맞춰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의료 서비스가 이 단지 일부 계층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이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뭐 이름도 비슷하면서 또 서로 다른 제도인데요. 먼저 메디케어부터 살펴볼까요?
예, 메디케어는 이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의료, 의학이란 뜻의 메디컬과 또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케어를 합친 말인데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의학적으로 보살펴준다쯤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누구를 보살펴주는 것이냐면요. 65살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65살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전국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바로 이 메디케어입니다.
네. 예,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미국인이 만 65살 생일을 맞는 달의 첫날부터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일단 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하고요.
네.
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을 들락날락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하나고요.
네.
예, 메디케어가 이 노인 의료보험 제도긴 하지만 나이가 65살 이하인 사람에게도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네.
예, 영구적인 신체 장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 말기 신장질환 환자로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예, 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종류가 네 가지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병원 입원비, 전문 요양시설 진료비, 가정 방문 진료비 등은 거의 대부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예, 추가로 일정 금액을 내면 약값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이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앞에서 이 메디케어가 의료, 의학이라는 뜻의 메디컬과 이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케어를 합친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예, 일단 메디컬이란 말하고 다른 단어를 합친 게 아닐까 싶은데 도움, 뭐 원조를 뜻하는 에이드를 합친 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 메디케이드는 의료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네.
예,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와 임신 여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냐 아니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 역시 주마다 다른데요. 연방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빈곤선을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빈곤선이라면 이 한 나라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네.
2015년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인데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약 3만 2천 달러 이하라면은 이 모든 주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메디케어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여기 버지니아주에 사는 사람이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사람이건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각각 필요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격 요건이나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하지만 어느 주든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진료비, 엑스레이선 등 여러 가지 검사 비용, 또 25살 미만의 어린이 검사비, 진료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혹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두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65살 이상의 빈곤층 노인 가운데서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약 830만 명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특히 신경 쓰는 건 임산부와 어린입니다.
네.
예,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보다도 더 많이 출산비를 부담한다고 하고요. 또 가난한 미국 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두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예, 21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기 신체검사부터 안과, 치과, 발달장애 등의 검사, 진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비용은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 메디케어는 회사에서 이 급여를 줄 때 미리 메디케어 세금을 제하고 주고요.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내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청장년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이 노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요. 이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다시 아래 세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4년까지 출산율이 아주 높았던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요즘 메디케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드는 정부 예산이 엄청난 규모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보건후생부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의 예산이 보건후생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예, 웬만한 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예, 현재 미국인 약 5천만 명이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고요. 6,9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법이 발효된 지 목요일로 50주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미국 사회도 많이 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인들의 수명이 크게 늘었는데요. 1965년에 65살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13.5년, 여성의 경우는 18년이었는데요.
네.
예, 지금은 남성이 19.3년, 여성은 2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65살인 남성의 경우는 앞으로 19년, 여성의 경우는 21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요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라면요. 1965년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을 위한 진료소와 백인들을 위한 진료소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그런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1965년에는 메디케어에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2006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이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인기를 누렸던 독일 밴드 알파빌이 부릅니다. Forever Young 들어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Susan. I'm 29 years old and I've lived in Virginia.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페어팩스에 살고 있어요.
버지니아 토박이인 수잔 씨. 지난 시간에 여름 휴가 여행지로 이 워싱턴 DC를 소개했었죠.
I would like to talk about Washington DC because I think it's the best place to come.
저는 워싱턴 DC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워싱턴 DC가 여름 휴가 여행지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수잔 씨와 함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대한 얘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방송됐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Washington DC, the only place for me to be. The town where history is always in the making. Yes, right here.
DC is our nation's capital. And also the political hub.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면서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DC를 방문해서 일을 하거나 관광을 합니다.
The National Mall is right in front of the US Senate Capitol.
내셔널몰 잔디밭에서 동쪽으로 미국 의회 의사당이 있고 긴 잔디밭 양쪽으로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Washington Monument, lots and lots of government. The Washington Monument, you can't miss it. It's one of the first things you see when you come into Washington.
만약 DC 안에 들어서 있다면 워싱턴 기념탑을 안 가볼 수 없을 거예요. DC에 들어서면 가장 높이 우뚝 서 있어서 어딜 가나 보이거든요.
The Lincoln Memorial is extremely beautiful. You've probably seen it in pictures.
링컨 기념관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사진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요.
You should make time to also stop by the Korean War Memorial.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도 둘러보기를 권해요. 벽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특수 코팅돼 새겨져 있는데 한국전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지요.
네, 미국의 수도면서 미국 50개 주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이죠.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DC. 뭐 두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매일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전문 출판사인 론리 플래닛에서도 2015년 최고 여행지로 이 워싱턴 DC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잔 씨가 추천하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워싱턴 DC를 찾은 관광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워싱턴 DC에 온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사진을 찍고 가는 장소인데요.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도 있고요. 또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디서 온 관광객일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Welcome to Washington. Come one and all.
We're from the Gulf Coast.
네, 이 가족은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온 관광객입니다. 이틀째 워싱턴 DC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Holocaust Museum.
Holocaust Museum.
Anything and everything, really. The Holocaust Museum.
가족들 모두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나치 치하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박물관입니다.
I actually like the Kennedy Center. I like.
케네디 센터도 좋았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We've been to the Holocaust Museum.
이틀 동안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때문에 박물관을 제일 먼저 둘러봤는데 특히 항공우주박물관이 좋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기념물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전쟁 기념관도 좋았습니다.
I'm a head of a school. Well, I come every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워싱턴 DC에 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대해 배우고 있어서 직접 보려고 같이 왔습니다.
Just enjoying the summer vacation.
Oh, this one? I enjoyed it.
아이들은 뭐 여름 방학을 맞아서 멀리 여행 온 것만으로도 신이 나 보였는데요.
It was good. You can stand back, you can look at.
링컨 기념관이 멋있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계단 아래 오리나 거위한테 먹이를 줄 수 있어서 좋았고요.
I like looking at like the airplane.
저는 비행기를 본 게 좋았어요. 비행기 내부를 볼 수 있었고 항공우주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 다 신났어요.
네, 워싱턴 DC는 특히 학생들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대해서 배운 것들, 또 역사 시간에 배운 건물들, 장소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워싱턴 DC 관광이 뜻깊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We're from Colorado. We came here yesterday. It's our first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온 지 하루 됐고 워싱턴 DC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Yes, we came here to see the museum.
박물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가보고 우리 정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워싱턴 DC에 왔어요.
이 야무진 12살 학생, 미국의 수도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Yeah, I think it's cool how they take these old
오래된 건물들이 멋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신기하고 이 오래된 건물에서 지금까지 연방정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요. 건물들도 국민들도 다 옛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콜로라도주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워싱턴 DC에 가보라고 권할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Yeah, because it's cool to see all the museums and all.
그럼요. 박물관이나 역사적인 장소들이 다 멋져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자, 이쯤 되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멀리 워싱턴 DC까지 데려온 보람을 느끼겠죠.
It's something everyone should see in their lifetime.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국가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더 그런데 저는 워싱턴 DC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꼭 와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 역시 그런 특별한 곳이 있을 거고요.
워싱턴 DC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앞으로 최대한 많은 걸 보고 가려고 해요. 박물관도 많이 가보고 싶은데 무엇보다 항공우주 박물관이 무척 기대돼요.
네, 저는 지금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긴 잔디밭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고요. 또 그 너머에는 지금 제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내셔널몰과 기념공원이 워싱턴 DC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곳이고 또 워싱턴 DC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또 한 가족이 박물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I'm from Georgia.
3 hours. We just drove in today.
남부 조지아주에서 여행 온 가족인데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지 3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I only learned that it wa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in school. I liked it a lot.
학교에서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라고 배웠다는 11살 딸, 또 비행기 엔진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9살 아들. 이 가족은 아빠 출장을 따라온 거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일 때문에 왔는데요. 출장을 오면서 가족들을 데려왔어요. 내일부터 전 회의에 참석하고 가족들은 관광을 다닐 건데요. 박물관들과 워싱턴 기념탑에 갈 거고 백악관 관광도 예약해뒀습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유럽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수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I'm a non-resident. I'm visiting now the United States for 3 weeks.
전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미국에서 3주 정도 여행할 계획인데 워싱턴 DC 도시가 참 멋지네요. 지금까지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여러 기념물들을 둘러봤어요. 워싱턴 DC는 지금까지 본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미국 의회 의사당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입법기관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건물도 멋있었어요. 우린 워싱턴 DC에서 일주일 더 머문 다음에 마이애미와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제 집이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덴마크에서 왔어요. 제가 워싱턴 DC에 와서 느낀 점은 이 도시는 정말 돈이 많은 도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나 도시 조경이 멋지고요. 무엇보다 이 많은 박물관 대부분이 무료라는 점도 참 놀랍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는 링컨 기념관이에요. 이 건물도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계단을 오르면서 제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더 친근했고요. 우리 일행 중에 두 명은 독일인이고 두 명은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단체 관광을 같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요. 이 워싱턴 DC 관광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서 또 친해질 수 있어서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방학에 또 더운 날씨에 빌딩들이 많이 있는 이 도시 아스팔트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발품을 팔고 걷고 하는 게 워싱턴 DC 관광의 힘든 점이면서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cut down on. cut down on입니다.
Let's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O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오늘 무척 덥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열기 좀 식히자. 라고 하자 제가
Oh, I wish, but I can't.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안 돼.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지난 몇 달 동안 몸무게가 10파운드나 늘었고 의사가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cut down on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To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down, D-O-W-N, down, on, O-N, on, cut, down, on. To cut down on something means to decrease or lessen the amount of something. Cut down on은 무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또는 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하자 저는 의사가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은 못 먹는다고 했죠.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줄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ut down on 입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Could you try and cut down on smoking? It's not healthy for you.
라고 하면 담배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나쁘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Let's review. To cut down on something means to decrease or lessen the amount of something. Cut down on은 무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또는 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Cut down on. Cut down on. Cut down o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0년 7월 31일 오늘 신생 미합중국이 최초로 특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가 사무엘 호킨스의 탄산칼륨 제조 과정에 관해서 연방정부가 특허를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특허 제도는 과학자들의 발명 의욕을 북돋아주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가 확립된 것은 1623년 영국 의회가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제도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매우 비쌌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 미국이 선보인 특허 제도의 특징은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였습니다. 당시 호킨스가 부담했던 특허 등록비는 3달러,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회사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나날이 커가는 미국 경제의 숨은 힘이 이 특허 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영국은 이어 1852년 특허 제도를 고치고 서둘러 추격에 나섰지만 미국의 우위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 7월 31일 오늘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행사인 앙투안드 생텍쥐페리가 실종됩니다. 이날 정찰 임무를 위해 코르시카 섬의 미 공군기지를 떠난 생텍쥐페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00년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난 생텍쥐페리는 어렸을 적부터 비행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22살이 되자 생텍쥐페리는 공군에 입대하고 조종사가 됩니다. 이후 생텍쥐페리는 우편 비행, 항공회사 근무 등 하늘을 나는 일이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텍쥐페리는 남방우편과 야간 비행, 전투 조종사, 어린 왕자 등을 발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연령 제한으로 조종사 자격이 박탈됐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생텍쥐페리는 결국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서지만 지중해 상공에서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비행기 잔해는 이후 2004년 3월 프랑스 수중 탐사팀에 의해 마르세유 근해에서 발견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